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아시파 병원에서 최소한 31명의 미숙아들이 대피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19일 밝혔습니다. 이들 영아들은 이집트의 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조정을 받아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의료팀 31명의 미숙아를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지난주 병원을 공습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팀은 18일 방문해 치료가 필요한 아기가 32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시간을 머문 WHO팀은 한때 가자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장비를 잘 갖춘 병원이 이젠 죽음의 지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시파 병원을 수색하며 하마스 지휘소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와 병원 직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18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의 학교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수십 명의 난민이 숨지거나 부상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난 뒤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와 서안지구를 통합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워싱턴포스트 기구에서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의 안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양 주민이 같은 수준의 자유와 기회, 존엄을 누리며 이웃으로 사는 두 국가 해법이 평화를 향한 길이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가자와 서안지구는 하나의 통치 구조화에 재통합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시 힘을 찾은 뒤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오늘의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끝없는 폭력의 순환을 중단하며 역사가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가자와 중동 전역에 또 튼튼한 무엇인가를 구축하는 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향후 4년의 국정을 이끌 대통령을 19일 선출합니다. 지난달 22일 본선 투표에서 당선인을 확정짓지 못함에 따라 치러지는 이날 경선 투표에서는 좌파 집권당의 경제장관인 세르히오 마사 후보와 구구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 의원이 대결을 펼칩니다. 마사 후보는 본선에서 36.78%의 득표율을 기록해 예상을 깨고 1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마사 후보는 감세와 서민복지수당 등 경제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각종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반면 밀레 후보는 거침없는 입당과 제스처로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밀레 후보는 아르헨티나 통합 해소를 미국 달러를 대체하자는 달러화, 중앙은행 폐쇄, 국토 소유화 허용, 긴축 재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추이 결과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투표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표는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영향력 확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도양의 섬나라 모이드비의 친중 성향 모하메드 무이즈 신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자국 내 주둔 인도군 철수를 인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19일 AFP 통신에 따르면 무이즈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 날인 18일 자국을 방문 중인 키렌 리지주 인도지구과학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무이즈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외국군 철수가 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티브에는 인도군 75명이 인도가 무상 지원한 레이더 기지와 정찰기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전함들은 모이드부의 베타적 경제 수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수도 말레시장과 건설부 장관을 지낸 무이즈 대통령은 대선에서 야당 국민의회 후보로 나서 인도군 철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과반 투표자가 없어 지난 9월 30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당시 대통령인 이브라임 솔리 모이디브 민주당 후보를 8%포인트 차로 이기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급격하게 줄었던 미국 내 유학생 수가 증가했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제교육연구소의 국제교육교류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 대학교 프로그램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2% 늘었습니다. 2022년에서 올해 학년도에 외국인 학생 수가 100만하고도 5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 수는 한 해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교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대학원 유학생이 지난해보다 8만 명이 늘어서 21%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학부생 증가율은 1%가 채 안 됐지만 미국의 처음 유학 온 학생 등록 건수는 14%나 뛰어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학생이 늘었는데요. 유학생의 절반 이상인 55%가 STEM 분야, 즉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 분야 전공자였습니다. 비즈니스 경영과 사회과학, 물리와 생명과학이 인기가 뒤를 이었고요. 예술 전공도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미국에 왔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전 해보다 0.2% 줄었음에도 그 수가 거의 29만 명에 달하면서 유학생 수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서 2021년 학년도에 중국인 유학생이 15% 줄었고 그 다음의 기간에 9%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은 올해 변동은 미미한 거죠.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2022에서 2023년 학년도에 약 26만 9천 명의 인도 학생이 미국 대학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 증가율이 35%로 이 보고서가 조사해온 인도 유학생 증가폭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또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한국, 캐나다,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보죠. 이 포브스지가 유학생 수로 대학 순위를 매겼는데요. 1위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에 있는 사립대학교 뉴욕대학교로 유학생 수가 2만 4천여 명입니다. 그 뒤로 매사추세츠 보스턴 내 사립대학 노스이스턴대의 약 2만 명, 그리고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1만 9천 명 순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에 주춤했던 미국의 유학 물결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고무시켰다면서 미국 학교들이 유학생들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몇 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바로 캠퍼스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온다는 점, 또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업 성공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많은 학생이 등록금을 완전히 납부해서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등입니다. 국제교육연구소의 앨런 굿맨 최고경영자는 국제적인 교육의 교류는 글로벌 혁신과 협력 또 평화를 지원하려는 대학과 국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드립니다. 먼저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1월 세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붐 세대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나이로 보면 5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이죠. 그런데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 미국의 주택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자료가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 더힐 등 주요 미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전체 주택시장에서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1981년 이후의 평균치인 38%보다 6%포인트 낮은 32%에 머물렀습니다. 동시에 주택 재구매자들의 중간 나이가 58세로 조사됐는데요. 지난해 59세에서 낮아진 것이지만 1981년 36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구매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육박하는 동안에도 주택 침체는 오래가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들의 주택시장 점유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달랐습니다. 주택담보 이자가 높아서 집을 사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베이비부머는 살던 집을 팔고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현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의 충격이 적지만 젊은 층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한편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올해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량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약 410만 건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구글 딥마인드가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고해상도 예보보다 최장 열흘간의 일기 예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인 그래프캐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날씨 예측 모델은 엄청난 양의 컴퓨터 작업이 필요한 복잡하고 에너지 집약적인 작업에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글의 딥마인드가 과거의 데이터에서 전 세계 날씨의 미래 상태를 신속하게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자, 이런 노력으로 개발된 구글의 그래프캐스트는 기존 방법보다 1000배에서 10000배 빠르게 실행되기 때문에 예측된 자료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학습 모델은 전통적인 방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험적인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법이 잘 처리하지 못하는 특정 유형의 날씨 예측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계학습 접근 방식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요. 기계학습 모델은 의사결정이 블랙박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작동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의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또한 AI 모델은 훈련 데이터의 편향을 과도하게 증폭시킬 위험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를 많이 읽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 BOA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인데요. 뭐 한 주 내내 거의 1순위에 계속 올라가 있던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부모가 미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을 또 회수했다는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오토 원비어라고 하면 지난 2017년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인데요.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에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후 2017년 6월에 혼수 상태로 미국에 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아들의 죽음 후 국제사회에 북한의 만행을 알리는 활동을 한 동시에 북한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고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 내 은행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를 회수한 걸로 BOA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자 미국의 어떤 은행이고 또 어떤 돈이었고 어떻게 회수된 건지도 정리해보죠.
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미국 뉴욕에 있는 멜론 은행에 일치된 돈을 원비어 씨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돈의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입니다. 러시아 극동은행은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인데요. 지난해 5월에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서 제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 멜론은행은 극동은행 소유의 자금을 전격 동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극동은행이 뉴욕 멜론은행에 북한 돈을 예치했던 걸 원버 씨 부모가 찾아낸 거군요. 또 이 돈을 회수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서 인정을 받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이 최근에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자금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샌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요구를 최종 승인했고요. 재판부는 뉴욕 멜론은행이 판결일로부터 20일 안에 이 자금을 원비어 부모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1월 14일 시점으로 원비어 부모가 약 22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을 이미 지급받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북한과 극동은행에 통보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원비어 씨 측의 주장을 최종 결정문에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서 극동은행이 북한의 대리 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전에도요 원비어 씨 부모가 북한 자금을 회수한 일이 있었는데요. 함께 정리해 보죠.
네,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2019년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에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요. 이 매각 대금의 일부를 건네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월에는 뉴욕의 한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 광선은행 자금 24만 336달러를 찾아내서 회수했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매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차단한 북한 자금에 대해서 꾸준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2020년에는 미국의 웰스파고와 JP 모건 체이스 등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했고요. 2021년에는 재무부가 보유한 북한 자산 3,169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네, 상당히 꾸준하고 또 집요하게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결정이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에 미국 의회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지난해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실이 극동은행을 제재할 수 있었던 이 근거도 바로 이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게 핵심인데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만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요. 원비어 씨 부부가 아들 이름을 딴 이 법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겁니다.
네, 첫 번째 기사로 원비어 씨 부부 미국 내 동결된 북한 자산 220만여 달러를 회수한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근이 한국과 호주를 주요 7개국 G7에 포함해서 G9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 순위 두 번째 올랐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한국과 호주를 기존의 G7에 추가해서 G9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중동의 폭력 사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및 안보 도전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가 간 동맹들도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G7하고 G9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네. G7은 냉전 시기에 출범한 대화 협의체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7개 주요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론 클레인 전 실장은 G7이 냉전 종식 후에 변화가 없었으며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해서 G7을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클레인 전 실장이 한국과 호주를 추가하자고 한 이유는 뭔가요?
네, 클레인 전 실장은 한국과 호주가 경제 규모가 크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은 민주적 자유시장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고 미국과 유럽의 신규 제조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서 G7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한국과 호주를 G9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 정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클레인 전 실장은 현재 세계 정세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G20 체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복잡해진다고 지적하면서 G7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국가를 추가해서 G9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 안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G9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억제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제안을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클레인 전 실장의 이 제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과 호주가 G7에 추가되면 미국의 긴밀한 군사 동맹국이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G9에 포함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G7 확대는 최근 몇 년 동안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나라가 언제 추가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었다면서 만약 지금이라도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1순위고 호주가 바로 그 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 G7이 지지하고 우호하는 가치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역내나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분명한 열망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밀러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미한 동맹의 핵심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역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한 걸 강력히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의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인도적 지원 약속과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협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과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회담에서는 중동의 불안정 상황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고요. 양측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수품 제공 문제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한국 대통령실 평가도 들어볼까요?
네, 한국 대통령실은 조 실장과 블링컨 장관이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은 중동 정세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뭐 한국에서 또 다른 정부 인사도 만났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는데요. 방한 기간 동안에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 주 실장 외에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보면은요, 뭐 연일 가을 거지와 함께 결산 분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농민들은 결산 분배에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는 기사가 또 관심을 끌었나요?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노동신문이 작년 대비로 올해 농작물 작황이 매우 좋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른 점은 결산 분배가 이번에 10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주의 인스티튜트 원장은 이런 조기 결산 분배가 북한 당국이 농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농업 생산에 성공적으로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결산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결산 분배는 한 해 동안 수확한 쌀과 옥수수 등 농작물을 국가와 농민 간에 분배하는 과정인데요. 북한에서는 이 농사를 지을 때 정부 당국이 토지, 물, 종자, 비료, 농약, 연료, 농기계, 비닐 방막 등의 자원을 제공하고요. 농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곡물과 금전을 분배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북한 농민들 중에 이 결산 분배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북한에 살다 한국에 온 탈북민들 중에 일부는 농민들이 결산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농업 현실과 관련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가 국정 가격으로 농작물을 수매하면서 농민들은 시장 가격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결산 분배로 인해서 농민들은 봄에 빚진 걸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물량 및 공출도 농민들을 괴롭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농업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협동 농장을 개혁해서 가정농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북한의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상차림에는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휴일 추수감사절. 미국에는 독립기념일과 노동절 등을 비롯한 여러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중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은 뭘까요? 통계 전문업체 스태티스타가 최근 이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휴일은 바로 추수감사절인데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거의 8명이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로 추수감사절을 꼽았습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Day인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그 유래를 살펴보면 청교도가 미국 대륙으로 넘어온 지난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이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했을 당시는 추운 겨울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인 절반 정도가 추위와 기근,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법과 사냥하는 법, 그리고 낚시하는 법 등을 배워서 이듬해에는 추수할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처음 경작에 성공해 이를 감사하며 식사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매 11월 네 번째 목요일로 지난 1941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날을 공식적으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식사의 핵심, 칠면조.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식사입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이 이날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거죠. 이날 상차림에 오르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요리는 바로 칠면조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칠면조와 관련해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매년 백악관에서 연출되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You are hereby pardoned.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I hereby grant you a full pardon. As the power vested in m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pardon you.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명의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공통으로 들리는 단어 하나가 있었죠. 바로 pard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면한다는 뜻으로 매년 백악관에서 열리는 칠면조 사면식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칠면조에 뭐를 사면하느냐고요? 매년 추수감사절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칠면조는 4천만 마리가 넘는데요. 바로 이 식탁에 오르는 걸 사면해준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칠면조를 먹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면조는 한반도에서는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새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평균 크기는 약 7kg으로 일반적인 닭 크기의 7배에 달합니다. 엄청 크죠? 이 정도 크기의 칠면조 한 마리면은 10명도 거뜬히 먹을 수 있습니다. 매년 관심 받는 추수감사절 상차림 물가. 추수감사절의 핵심 요리가 바로 칠면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발표되는 칠면조 가격은 큰 관심을 받습니다. 2023년도는 어떨까요? 리서치 회사 어너베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발표한 칠면조의 평균 가격은 1파운드, 그러니까 약 450g당 $1.27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봤을 때 20% 이상 내려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7kg짜리 칠면조를 사면은 약 $20 정도 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칠면조가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을까요? 백과사전 브리테니코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칠면조는 가족을 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칠면조는 닭처럼 달걀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칠면조가 닭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졌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칠면조 말고 다른 요리는 뭐가 있을까요? 지역이나 가정마다 차리는 음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칠면조 속에 넣어서 함께 먹는 소와 으깬 감자, 그리고 그레비 소스, 그리고 고구마와 옥수수, 강낭콩, 크랜베리 소스, 롤빵, 맥앤치즈, 그리고 후식으로 호박파이 등을 준비합니다. 추수감사절 음식 마련하기. 한국에서는 매년 이 설 상차림 평균 비용을 발표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농무부가 매년 추수감사절 상차림 평균 비용을 공개합니다. 아직 2023년도 자료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농무부가 발표한 10인 기준의 상차림 비용은 지난 2020년은 약 $47였고요. 2021년에는 약 $53, 그리고 2022년은 약 $64였습니다. 저도 한번 이 상차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매장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웨그먼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식료품점에 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칠면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장에서 파는 칠면조는 파운드당 약 $2.4인데요. 20파운드, 그러니까 약 9kg짜리를 고르니까 가격이 $50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 회원 카드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25 이상 구매할 때 오는 19일까지 딱 한 번만 무려 파운드당 $2.1를 할인해서 파운드당 약 30센트에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은 $6 합니다. 칠면조를 꼭 사야 한다면 이 회원카드의 기회를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다른 매장 정보도 살펴봤는데요.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에서는 칠면조 가격이 파운드당 약 $1.3 하고요. RD라고 하는 이 할인 매장에서도 파운드당 $1.3 정도 합니다. 칠면조 외에 곁들여서 먹는 이 사이드 메뉴도 볼게요. 버터넛 스쿼시라고 하는 이 땅콩 호박은 가족용 크기 한 팩에 약 $5 하고요. 그리고 강낭콩은 한 팩에 $6 하네요. 5파운드 감자는 $4 하고요. 고구마는 개당 30센트 가량 합니다. 또 디저트로 먹는 호박파이는 한 판에 $10 정도 하네요. 편리성을 더한 추수감사절 상차리기. 직접 하나씩 메뉴를 다 고르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각 업체는요,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아예 묶음으로 판매를 하거나 혹은 반조리 음식을 팔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대형 잡화점인 타겟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맞춤형 추수감사절 음식상 차리기 메뉴를 내놨네요. 10명이 아니라 4인 기준으로 아예 메뉴를 묶어놨습니다. 10파운드짜리 냉동 칠면조에 칠면조에 넣는 소, 그리고 감자, 강낭콩, 캔 버섯 수프, 그리고 그레비 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5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 후에 매장에 찾아가서 주차장에서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집으로 배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소 $35 이상 구매할 때 가능한 서비스로 배달 비용은 $10 합니다. 이번엔 유기농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식료품점인 홀푸드에 왔습니다. 아예 구매 후에 바로 오븐에 넣어서 데운 뒤에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된 칠면조가 있네요. 칠면조에 소를 다 넣고서 이 각종 채소를 함께 담은 이 일회용 냄비를 통으로 파는 건데요. 8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의 이런 조리 준비 완료된 칠면조의 가격은 $80 합니다. 추수감사절마다 칠면조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윌리엄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We used to spend hours roasting a turkey in the oven. It was a long process that required constant attention.
예전에는 냉동된 칠면조를 사서 몇 시간 동안이나 신경 써서 오븐에 구웠다면은 지난해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된 상태의 칠면조를 사서 오븐에 3시간만 구워서 음식을 낸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추수감사절 상차림 비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2년 제3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대선에 성공하면서 1961년 1월까지 8년 동안 두 차례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1955년 9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심장마비를 겪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다시 해도 좋을 만큼 아주 건강하다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경쟁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애들라이 스티븐슨이었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 결과 아이젠하워 후보가 스티븐슨 후보보다 거의 천만 표나 더 얻었습니다. 이는 1952년 선거 때보다 더 큰 승리였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57년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올려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공산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많은 백인이 학교에서 인종분리를 끝내려는 대법원의 결정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불황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임기 동안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인기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 여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할 걸 우려했습니다. 공화당은 가능하다면 가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많은 공화당원이 리처드 닉슨 부통령이 가장 강력한 공화당 후보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부 8년 동안 부통령이었고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모두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닉슨 후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심각한 병을 앓았을 때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대행하면서 미국을 이끄는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가졌습니다. 닉슨 부통령은 남미 순방 중에 과격한 군중을 만났을 때도 강인한 모습으로 대처하며 지도력을 보였습니다. 닉슨 부통령은 소련 방문 중에 소련 지도자 흐르쇼프와 가진 비공식 토론에서 미국을 옹호하면서 미국인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리처드 닉슨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넬슨 록펠러 뉴욕 주지사였습니다. 록펠러 주지사는 미국 최고 부유층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닉슨 후보는 공화당 대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쉽게 승리했습니다. 대 의원들은 1차 투표에서 닉슨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한 다음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경선은 경쟁이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어려움 없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휴버리 험프리 상원의원과 매사추세츠주의 존 F. 케네디 상원의원도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휴버트 험프리 후보는 세 차례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3선 의원이었습니다. 험프리 의원은 민권과 평화,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험프리 후보에 맞서는 주요 경선 후보는 매사추세츠주의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영웅이었죠. 케네디 후보는 외모가 뛰어났고 43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후보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가 세운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 아직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고 휴버트 험프리 후보와 존 F. 케네디 후보는 각 주에서 지역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선거를 치르는 목적은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존 F. 케네디 후보는 중요한 위스콘신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주에서도 개신교 주민이 많은 지역은 케네디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케네디 후보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유권자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예비선거 전날 밤, 케네디 후보는 자신의 종교에 관해 설득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번에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신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제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 대통령은 재임 중 사임한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극히 보수적인 공화당 노선으로 나라를 이끌어간 닉슨 대통령은 정계 입문 초기부터 매우 유능한 정치인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에는 국내와 대외 정책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가 그에 대해 탄핵 조치를 내릴 것이 예상되자 2차 임기 초기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불행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13년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서 퀘이커교를 신봉하는 가정에 다섯 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부근에 레몬 과수원을 갖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형제들 중 장남은 23살 때 결핵으로 사망하고 넷째는 7살 때 뇌염으로 숨졌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노동을 하면서 학교에 다녔지만 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장학생으로 입학 허가서를 받았지만 부모들은 등록금 외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닉슨은 대신 캘리포니아주의 위티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학생회장을 역임했고 토론팀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연극활동도 하고 미식축구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명문 사립 듀크 로스쿨로 진학했습니다.
로스쿨 졸업 이후 미국의 최고 수사기관인 연방수사국 FBI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닉슨은 그곳에서 극단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델마 라이언과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은 델마를 정식 이름 대신 펫으로 불렀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트리시아와 줄리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1942년 닉슨은 워싱턴 DC의 연방정부기관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에서는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닉슨은 해군에 입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닉슨은 해군 장교로 태평양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역하고 미국으로 돌아오자 공화당 관계자들이 그에게 정치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닉슨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제12선거구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닉슨은 1947년부터 1950년까지 하원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상원으로 진출했습니다. 닉슨은 1953년 1월까지 상원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그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리처드 닉슨을 선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닉슨 팀은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처드 닉슨이 부통령에 취임한 때는 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닉슨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됐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정계 진출 초기 여러 면에서 주목받는 신진이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놀라울 만큼 짧은 기간 내에 정부 고위직으로 올라선 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1940년대 엘저 히스 사건에서의 그의 활약이었습니다. 히스는 국무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1930년대와 40년대 공산주의자로 있으면서 미국 정부의 주요 정보를 소련 스파이들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히스는 그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소에서 히스는 증거 불충분으로 간첩죄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리처드 닉슨 의원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히스가 위증죄로 근 4년 동안 징역형에 처해지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닉슨은 이 사건이 자신을 강력한 정치인으로 부상시킨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닉슨의 정치 생애는 탄탄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8년 동안 리처드 닉슨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러나 닉슨의 행운은 1960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닉슨은 민주당의 존 F. 케네디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패인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미디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1962년 캘리포니아 주 지사 선거에서도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 후인 1969년 리처드 닉슨은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닉슨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 정치 사상 가장 극적인 재기였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불안했습니다. 여러 대도시에서는 인종 폭동이 빈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1년 전 폭력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와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암살됐던 것입니다.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성들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군의 베트남 개입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첫해 그는 경제 개선, 환경 보호,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 민권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개혁법들을 추진했습니다. 닉슨은 또 베트남에서의 영예로운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제관계에서 세 가지 중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화 이후 줄곧 긴장관계에 있던 베이징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972년 이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지만 중국 방문으로 미중 관계 정상화를 향한 물꼬를 텄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일주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16,000마일의 거리와 22년간의 적대관계로 단절됐던 과거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두 나라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o build a bridge across 16,000 miles and 22 years of hostility which have divided us in the past.
닉슨 대통령은 또 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련도 방문했습니다. 소련에서는 레오니드 브레지네프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고 핵무기를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3년 공산주의 북베트남 지도층과 평화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주둔 미군도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외교 성과에 힘입어 리처드 닉슨은 197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대선은 치열한 접전 끝에 간신히 이겼지만 2차 때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높은 인기 속에 당선된 그였지만 그의 정치적 경례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투표를 약 5개월 남겨놨을 때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던 5명의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결국 닉슨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관련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연방 하원에서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의회는 닉슨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범죄를 은폐했을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상원에서 있을 재판에서 유죄가 선언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자 닉슨 대통령은 그에 앞서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8일 대국민연설에서 내일 정오를 기해 대통령직을 물러나며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자녀 임기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Vice President Ford will be sworn in as president at that hour in this office.
미국 국민은 대통령이 도청에 관련됐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백악관을 물러난 뒤에도 자신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뿐 어떤 범죄 행위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임자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그 후 리처드 닉슨은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쓰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994년 4월 22일 리처드 닉슨은 뇌졸중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타계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국내 정치와 국제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사퇴를 해야 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